오늘은 중요 주일이고 한 주간 동안에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 고난 주간에는 좀 더 경건의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신앙의 견고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락을 금하고 가급적 경건과 절제에 힘써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금식도 하면서 또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내일 새벽부터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교회대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전에 달려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크신 은혜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식되더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변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연 지금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상황에 따라 바뀌거나 또 누구 앞에 섰을 때 바뀌거나 이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느 시대 가운데 있든지 간에 누구 앞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변함없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 유럽의 상인들은 이 보석들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광석들을 값비싼 광석들을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들어가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유럽의 상인들이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흙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공깃돌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관심 있게 그 공깃돌을 보니까 그 공깃돌이 그냥 일반 돌들이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보석 원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 녀석들은 모르고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이 유럽의 상인들이 아이들을 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그 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이 돌이 뭔지 아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보면 모르냐고 당연히 공깃돌이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만난 사탕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 돌들하고 바꿀래? 하니까 뭐 생각할 틈도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평소에 그것을 먹어나 봤겠습니까?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정말 맛있는 그 사탕을 그 돌들하고 바꿔주겠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바꾸게 됩니다. 오늘날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잘못 고백하기에 우리도 역시 세상에 단맛 나는 막대 사탕과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세상이 주는 단맛 나는 그 막대 사탕의 즐거움을 그 잠깐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고난 주간을 우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바로 이번 고난 주간의 의미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어디냐 하는 거죠. 이 장소,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바로 이 지역은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아서 에덴 동산이라고 이름이 불려질 만큼 굉장히 아주 좋은 곳입니다. 물이 넉넉하고요. 물이 넉넉하고 나무 수풀이 우거지고요. 그런 곳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여달라고 할 때 좀 보여주세요. 사진은. 예. 잠깐만요. 이 지역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 헬몬산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눈이 쌓이는 산이 있는데 그것이 헬몬산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가면 이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바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서 요단강까지 흘러갑니다. 요단강까지 물이 이제 흘러가는데 이곳이 풍족하기 때문에 나무와 수풀이 우거지고 저렇게 물이 막 풍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 불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우상의 중심지,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풍족함, 풍성함, 뭐 이런 어떤 공급자의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 제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전들이 많은데요. 이곳이 특별히 이 바알 신전의 중심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 신전, 14개의 바알 신전이 세워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심지로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요. 잠시 사진 한번 보죠. 예. 이런 제단들이 지금도 잔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어쩌면 그 형상들이 좀 많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들도 많습니다. 곳곳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상징은 제물을 드리던 모습들을 그대로 형상화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예. 그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던 우상 숭배하던 그 위에 제단 같은 것도 바로 그 옷입니다. 예. 다 저렇게 구석구석마다 저런 곳이 있고요. 저기 저 장소에 가면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보면 이렇게 신전처럼 잘 이렇게 벽에 형상화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단을 저렇게 꾸며 놓은 곳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 바로 거기가 이제 동굴이죠. 예. 자, 여기까지만 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오래되어서 다 무너지고 그 어떤 제단의 어떤 신전의 잔재들만 나뒹구리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들이 너무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완전히 압도당할 만큼 눈을 완전히 이렇게 쫙 끌어내릴 만큼 그런 어떤 웅장함과 화려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이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이 어부들이 한마디로 시골뜨기들입니다. 시골뜨기, 평생을 시골뜨기로 살았던 이들이 이 화려하고 웅장한 곳, 특히 이곳은요,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도록 황제들이 여기에 다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집중이 됐겠어요. 예. 다 집중이 돼 있어요. 지금도 저 많은 제단들이 많이 있지만, 남아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황제들이 다 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거기에서 자기를 숭배할 수 있도록 어떤 그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이 시골뜨기들이 왔을 때 그 장소에 왔을 때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기가 죽고 거기에 압도당해서 막 있는 이때에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어릴 적에 그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가면요. 막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막 건물들 보면 막 대단한 건물들, 큰 건물들, 멋진 건물들, 도로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도로에 수많은 차들이 막 다니는 거 보면 내내 막 눈에 뺏겨가지고 그러고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그렇게 정신을 쏙 빼놓고 그 상황에 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 질문이요. 그 질문이 바로 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들의 대답 속을 잘 보면 이들의 인식 속에는 어렴풋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친숙한 이미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정확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친숙한 이미지가 있었어.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뭐 등등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당시에 이들은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하지 않지만 그럴 거라고 추측하는 정도는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세례요한이라고 했을까? 왜 세례요한이라고 했을까요? 세례요한이라고 한 것이 예수님과 유사점이 많았던 거죠. 먼저는 나이가 비슷하죠. 세례요한이 6개월 정도 먼저 앞섭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하죠. 그리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 저분이 세례요한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부류, 엘리야요, 엘리야.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대표 선지자이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을 행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엘리야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예레미야요. 왜 갑자기 예레미야를 들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보며 그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현실 앞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선포하던 그러한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멸망당할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눈물을 흘렸죠. 사진 눈물교회 한번 보죠. 네. 눈물교회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이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네. 저 위에가 천장인데요. 천장, 눈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쫙 흘러내리는 상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천장입니다. 눈물교의 상징. 눈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아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예, 여기까지. 저 눈물교회에 앉아서 있으면 주님의 눈물이 느껴지죠. 주님이 이 멸망당할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 예레미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능력을 행한다고 언약한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다고 예수님을 다 이해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다 이해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처럼 잘 모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병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은 의사 같은 분이시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또 정말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자들 하나하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답답해서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고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은 문제도 아닌 거 아닙니까? 문제도 아니지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그때 당연히 당당히 고민할 필요 없지요. 당연히 얘기해야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쭈삣쭈삣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너무너무 멋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답답한 나머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쭈삣쭈삣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성질 급하지만 그 급한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그를 칭찬하면서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 이야기는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제부터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부류에 있습니다. 세부류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 왕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 말의 이 고백의 표현 속에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주요 역할이 뭐죠?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 선지자의 주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질문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누가 나에게 바른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줄 것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주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의 통치 속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왕의 통치 속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누가 내 삶을 다스리는가? 누가 내 삶을 다스리는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하며 그를 칭찬한 것이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두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고백을 어디서 하는지 제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우상 섬김에 숭배하던 그 장소 중심지였고 황제 숭배하던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바알 신전이 14개나 세워질 만큼 바알 숭배하던 중심지였던 바로 이곳에서 그 타락한 그 완전히 타락한 그 중심지에서 사진 잠깐 보면요 그 제단 위에 앉아있는 모습 예. 저 모습이 너무 재미스럽고 우스꽝스러워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여로보암 시대 때 이렇게 드렸던 텔단 쪽에 있는 그 제단인데 예. 사람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성지순례하면 많이 걸으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리만 있으면 다 앉으려고 해요 앉으려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단이거든요 제단 나름대로 신성한 나름대로 제일 경건한 장소인 제단인데 거기에 다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고 재미나서 제가 저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제 됐습니다 이 그 중심지 우상 숭배하던 그 중심지에 그 어마어마했던 신전들이 다 무너져서 널브러지고 또 다른 신전이 세워지고 그것이 무너지고 또다시 그 위에 또 다른 신전들이 세워지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죽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존경의 대상, 우리의 기념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기억으로 남아야 될, 기념해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며 그 신앙의 견고함 속에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답하셔야 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셔야 될 때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대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평소 대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제자들 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서로 눈치만 보고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대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대답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대답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답해야 할 때 대답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격언 중에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나 대답해야 할 때 대답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부부끼리도요, 처음 연애할 때, 야, 참 과묵하다. 남성다워서 좋다. 야, 남자다워서 좋다. 아이고, 진중해서 좋다. 하, 뭐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수다스럽지 않고, 아이고, 진중해 좋다. 그런데요, 막상 결혼해서 살면 속 터진다. 어쩌다가 저거를 만나가지고, 예? 내가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인들 신방 가면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대답해야 될 때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다. 답답해 죽지요. 속 터져 죽지요. 어느 신혼 부부가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아내한테 말을 하기는 좀 껄끄럽고 그러니까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일 아침엔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아침 7시에 깨우라고. 그렇게 하고 아내가 볼 수 있는 곳에 딱 메모지를 붙이고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다 보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안 깨우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10시예요. 하늘 해가 주기 전에 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면서 보니까 메모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일어나세요 7시예요. 와, 아마 다들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정의 문제는 대화가 끊어질 때 생기는 거죠. 대답해야 할 때 분명히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하지 않고 입을 다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죄를 짓고도 입을 딱 다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는 대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대답할 때 해야 할 때 잽싸게 즉시로 얼른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요 성격도 급했어요. 성격도 급해서요 예수님 잡으러 왔던 병정들의 귀를 내리쳤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 정도로 성격이 컨트롤이 안 됐어요. 욱하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던 아주 성격이 모난 친구였어요. 성격이 급할 뿐만 아니라요 이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뭔가 우월감이 가득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제자들보다는 제일 낫지. 이런 어떤 우월감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까지도 했어요. 저주도 하고요. 그랬던 제자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도 역시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께 칭찬 듣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분명한 나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나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번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래 그래 사람들이 나더러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한다는 거 그래 알겠다.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하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신앙 고백이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 참 그 먼데 어떻게 다녀왔을까 싶어요. 그 어마어마한 먼 곳을 그 어마어마한 짐들을 다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들어갔을 때의 경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이동하면 자동차로 어마어마한 시간을 이동합니다.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으니까요.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가서 저희들이 사역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막 해요. 그러다 보면 저녁이 되거나 쯤 되면 다들 기진백진 힘을 다 빠진 상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더군다나 먹을 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배도 고프고 이런 상황 가운데 차를 타고 베이스까지 그 시커먼 껌껌한 밤중에 그 황량한 들판을 달려서 간단 말이에요. 다들 지쳐 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 저 끝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불러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요 다들 지쳐갖고 이러고 있다가 또 저쪽 구석에서 또 다시 불러요. 예수 나의 소망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저 앞에 있던 누군가가 다시 예수 나의 행복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요 끊이지 않고 계속 고백을 해요. 그러면 다들 지쳐가지고 다들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찬양을 그렇게 한쪽 저쪽 이쪽 이쪽에서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다 같이 깨워서 함께 같이 합창으로 같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가짜의 신앙을 고백하며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 찬양하던 그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멋지죠. 활력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없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갈등할 일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겉으로는 부인을 했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마 뒤돌아서서는 내내 괴로웠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었나? 그렇게 늘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힘든 상황 가운데 그가 실패했을 때 주님을 부인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당했습니다. 그가 붙잡히게 되었는데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로마 병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제가 십자가에 달렸으면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기에 저를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달려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신앙 고백이 너무 쉽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볍게 고백되고 있고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백이 달라지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백이 달라집니다. 어느 시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백이 달라집니다. 분명하지 않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신앙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목회하는 저도 역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궁금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만큼 자기의 신앙이 됩니다. 베드로가 다 알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고백할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많이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 고백적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실 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감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위탁의 말씀은 김동수 시인이 쓴 시를 대신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우리 주님께 날마다 더 귀중한 고백을 올려드리자. 한 번 돌아서면 두 번, 두 번 돌아서면 세 번 불러 부르고 또 부르시는 당신은 진정 누구시니오이니까.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식은빵을 떼며 헤맨 골목길 헐떡이며 헐떡이며 달려온 이 길, 종일토록 쫓아오며 돌을 던지는 자는 있어도 저문 날 돌아갈 따뜻한 집은 없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지난 사랑보다 당신으로 인한 씨름이 더 귀중한 줄을 눈물의 탈의박을 통해 알게 하신 까닭에 이제는 한 번 돌아서시면 두 번, 두 번 돌아서시면 세 번 나로 하여금 목 놓아 부르게 하시는 당신은 진정 니시오니까.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당당한 신앙 고백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어디까지나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더라도 끝까지 정확하게 오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성장하여 대답하는 존재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곳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특별히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한 우리 교육기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